조선 작가동맹 소속 작가 반디가 목숨을 걸고 쓴 소설 고발. 북녘당 50년을 말하는 기계로, 멍에 쓴 인간으로 살며, 재능이 아니라 의분으로, 잉크의 펜으로가 아니라 피눈물의 뼈로 적은 나의 이 글. 사막처럼 메마르고 초원처럼 거칠어도, 병인처럼 초라하고 석기처럼 미숙해도, 독자여 삼가 읽어주오. 제1장 탈북기 여섯 번째 이야기.
제발 부문당 비서의 도움으로 남편이 입당만 하게 되었으면, 그리고 장차 민혁 아버지까지도, 그래서 그 쇠도장들을 잔등에서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민혁이가 다시는 돌다리를 먼저 건넜다고 모멸의 발길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고, 범죄의 소굴을 들여다보듯 하는 색안경 속에서 우리 집이 벗어나게만 된다면, 하, 그때는 나도 새 생명을 낳으련만. 때로 나 혼자 이런 공상에 잠겨있노라면, 생각은 어느새 아래층 부문당 비서에게 이어진다. 남들이야 우리를 피하든 감시하든 아랑곳 없이 종종 찾아와 나를 위로도 해주고 남편의 뒤를 잘 돕도록 타일러도 주는 그가 끝없이 고맙기만 해서이다. 11월 13일 이불장 뒷구석을 뒤지다 가슴이 철렁했다. 소파 후 거기다 감춰두고 쓰던 피임약이 없어졌다. 쥐가 물어갔을까? 그럴 수가 없다. 그럼 혹시 민혁이가? 아니다. 그런 장난할 민혁이가 아니다. 그럼 그렇다. 누구를 더 의심해 볼 것이 없다. 틀림없이 남편의 손에 들어갔다. 어쩌면 좋아. 제발 피임약이라는 것만을 몰라도 좋겠는데. 그간 무슨 약인가 물어본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모르는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의 잉태를 은근히 기다려온 남편이 이제 뭐라고 할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하고? 남편의 그 아픈 가슴에 부디 덧아픔을 주지 말아야겠는데, 어떻게 할 국리가 나지지 않는다. 괴롭다. 정말 괴롭다. 11월 21일 그간 내가 몰래 지어먹던 두벌 밥이 오늘 끝내 남편에게 들켜 개죽이라고 평가받고야 말았다. 하지만 개죽이라면 어떻고 돼지죽이라면 어때? 남편이 더 의심을 하지 않고 개죽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된 것만도 다행인데, 아무리 세심한 사람이다 뭐다 해도 남자란 역시 남잔가 보다. 아침마다 일부러 출근 시간이 빳빳하게 밥상을 차려놓고는 요 핑계 저 핑계 남편이 식사를 끝낼 무렵에야 내가 밥상에 마주 앉아 몇 술을 뜨는 척 한다는 것. 그렇게 내 아침밥을 남편의 점심으로 남겨놓는 대신, 남편이 출근하자 나는 다시 두 벌 식사를 끓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나의 연극이 배급셀 떨어져가는 매달 상하순 말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여정 모르고 있으니 말이다. 개죽? 남편이 입고 갔던 권책을 받아들고 다시 나가자 나는 혼자 이렇게 웃음이 터지고야 말았다. 그러나 눈 귀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개죽으로 끼니를 이어나가는 내 신세가 애달파서가 아니라 불우한 남편을 그런 식으로밖에 받들어줄 수밖에 없는 나의 무능력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였다. 12월 19일 뜻밖이다. 천만 뜻밖이다. 벌써부터 속으로 얼마간씩 느껴오긴 했지만 부문당 비서가 그런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다. 남편이 점심 식사를 하고 나간 지 얼마 안 지나 복도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부문당 비서가 방으로 들어왔다. 자주 다녀 허물이 없어서인지 그가 그렇게 제 집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는 데에 나도 이젠 얼마간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출입문을 안으로 걸며 들어오는 것이 별로 가슴에 섬뜩했다. 여느 때는 조카의 이름을 빌려 그저 민혁 하고 나를 부르던 것과는 달리 명옥이 하는 그의 입에서 물컥 술래가 풍겨왔다.
명옥이 믿고 기다리라고. 내가 공력을 적게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워낙 힘든 입당 대상이란 말이야. 명옥이나 그네가, 응?
말마디 때마다 내 쪽으로 밀무릎 걸음쳐오는 그의 숨결은 알리게 높아지고 있었다. 그가 접근해오는 것만큼 뒤로 밀리우다 보니 나는 이젠 방구석에 몰려들어 뒤로 더 피할 자리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내 무릎 앞으로 그냥 움지럭움지럭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나 맘 놔라. 나그네 입당 문제는 이 내 손에 달렸으니 말이야. 이 내 손.
부문당 비서가 이 내 손 하며 내 흔들던 손으로 내 손목을 덥석 잡아주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때 만약 밖에서 나를 찾는 민혁이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면 방 안에서 무슨 난투극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내가 뛰어나가 문을 여는 사이 부문당 비서는 날래게도 열리는 문 뒤에 붙어섰다가 민혁이가 모르게 바람처럼 빠져나갔다. 나는 민혁이 앞에서 그러지 말자고 입술을 깨물었으나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었다. 흐느끼는 나를 보고 작은 엄마 왜 우느냐고 민혁이도 덩달아 눈물이 글썽해 서 있었다. 나는 그저 좀 아파서 그런다고 대답했다. 정말 아팠다. 분하고 억울하고 가련하고 막막한 생각들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어쩌면 에오라지 기둥으로 부둥켜 안고 살아오던 그것마저도 알고 보니 기만과 희롱의 검은 그림자였단 말인가. 울어도 울어도 아픈 가슴이 잦아들 줄 몰랐다. 그렇다고 어디다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남편이 이 사건을 알게 되면 기절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암만 가슴이 저리고 쓰려도 이 일 역시 나 혼자 삼키고 살아나가는 길밖에 없다. 참고 견디며 살아가다가 못 견뎌 피를 토하며 죽는 한이 있어도 남편에게는.
상기, 나도 사람이었을까? 이런 하늘을 이모 저모로 못 믿고 의심까지 했던 나도 사람이었을까 말이네. 가슴 속에서 끓던 그 불덩이 같은 사랑마저도 개죽으로밖에 보지 못하며 살아온 내가 무슨 남편이고 무슨 인간이었겠냔 말이야. 나 같은 놈에게 왜 벌써 천벌이 내려지지 않았던 걸까? 염라 대왕은 뭘 하고 나를 위해 온갖 수모와 아픔을 혼자 삼켜온 아내, 지금에 와보니 민혁이에 대한 사랑도 그대로 나에 대한 사랑의 연장이었던 아내, 자신은 개 죽을 끓여 삼킬 정도로 나를 위하면서도 나의 처지와 불행이 얼마나 처절히 가슴에 사무쳐왔으면 새 생명을 낳고 키우고 싶은 여성의 그 본능마저도 짓씹어 삼켜왔더란 말인가. 상기, 나는 일기장을 덮으며 그날 믿으려야 믿을 수 없고 안 믿으려야 안 믿을 수도 없는 현실 앞에서 울었네. 나는 아내의 손을, 아내는 나의 손을 부둥켜 쥐고 침대머리에 걸터앉은 채 애들처럼 흐느끼며 우리는 울고 또 울었어. 그리고 결심했네. 그 어떤 성실과 금면으로서도 삶을 뿌리내릴 수 없는 기만과 허위와 학정과 굴욕의 이 땅에서의 탈출을 말이네. 벌써 창가에 어둠이 깃들어오는만 벽시계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재촉하고 있네. 이제 몇 분 후면 우리는 기차로 이곳을 떠나 어느 한 해변가로 스며들게 될 거네. 거기엔 내가 절치부심하며 준비해 감추어둔 쪽배 한 척이 있네. 형의 식솔까지 해서 다섯 생명의 운명에 실리게 될 쪽배지. 물론 위험천만한 탈출 방법이네. 해안 경비대나 순찰정의 총알에 맞을 수도 있고 풍랑의 나뭇잎처럼 삼켜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 이렇게 살아 최악의 고뇌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죽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낫겠기에 목숨을 내대야 하는 탈출 방법도 서슴없이 선택한 우리들이네. 혹시 운명의 구원의 손길을 뻗쳐준다면 새 삶을 찾게 될 우리들일지도 모르지.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바랄 뿐이네. 창파 위에 떴던 한 점의 우리 쪽배 그대로가 이 땅은 인생 볼모지라는 낙인으로 찍혀지기를.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를 일처리가 1989년 12월 12일.
지훈이 반디. 저작물 제공. 사단법인 행복한 통일로. 낭독 유호환, 전숙경. 연출 김창곤, 신승주. 제작 국민통일방송.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